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오늘부터 최전방 지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적으로 중단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늘 0시를 기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남북 간 상호 비방과 선전 활동을 중단하고 평화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단 조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것은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 조치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이후 2년 3개월 만입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과거에도 남북관계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지만 한국 측이 남북 간 별도의 합의 없이 선제적으로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국 청와대는 남북한이 2018 남북 정상회담의 세부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남북 정상은 27일 오전 판문점에서 첫 만남을 갖고 남측의 공식 환영식에 이어 정상회담과 환영 만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7개국 외무장관들이 어제 캐나다 토론토에서 회의를 열고 시리아 사태와 이란 문제 등 국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틀 일정으로 열린 이번 회의 주제는 러시아의 시리아 사태 개입과 이란 핵협정, 북한 핵 문제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4일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시리아 화학무기 프로그램 관련 시설에 대해 합동 공습을 한 이후 세 나라 고위관리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고위관리는 G7 외무장관들이 러시아의 해로운 행위에 맞서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면서 여러 나라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러시아의 시도에는 책임을 묻되 러시아와의 대화에는 열려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오늘부터 사흘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외국 정상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마크롱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이란 핵협정과 시리아 사태 등 국제 문제와 양국 간 통상 현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어제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핵협정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면서 협정을 파기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철강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유럽 국가들을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계열 무장단체들의 잇단 공격으로 이틀 사이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아프간 서부 바드기스주 경찰당국은 오늘 압카마리 지역에서 무장 반군들이 군 초소를 급습해 병사 9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날 카디스 지역에서 또 다른 무장 반군의 공격으로 경찰 5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간 무장 반군 탈레반은 성명을 내고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수도 카불에서도 어제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57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아프간 내무부는 이번 공격이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선거등록사무소에 모인 시민들을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에는 여성 22명과 어린이 8명이 포함됐고 부상자 중에는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북한 황해북도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전복돼 중국인 32명이 숨졌습니다. 중국 외교부 루캉 대변인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어제 저녁 황해북도에서 큰 교통사고가 발생해 중국인 32명과 북한 주민 4명이 숨지고 중국인 2명이 크게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북한 측도 이 사고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유관 부서들이 중국과 함께 구호와 치료 활동, 사고 처리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현지에 외교팀을 파견했고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이 사고 후 사후 처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CCTV 방송은 밤중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버스가 전복됐다며 심하게 부서진 버스 화면과 함께 사고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도로 사정은 대부분 열악하고 비포장 도로가 많지만 이번 사고가 일어난 평양 개선간 고속도로는 가장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인들은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한 여인에게 작별 인사를 구했습니다.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어머니인 고 바버라 부시 여사의 장례식이 지난 토요일에 열린 건데요. 이날 장례식에서 찍힌 한 사진이 미국인들 사이에 널리 회자되고 있습니다. 4명의 전 대통령과 4명의 전 현 영부인이 함께한 사진인데요. 이 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두 명의 부시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포함해 로라 부시, 힐러리 클린턴,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현 영부인이 다정하게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 사진은 전 백악관 사진작가가 찍은 것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널리 퍼지게 됐는데요. 이 사진을 본 사람들은 각 대통령이 정치적인 성향은 좀 달랐지만 애국심을 갖고 대통령직을 수행한 사람들이란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보기 좋은 모습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이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12도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도 동해안 지방은 아침까지 비가 온 후에 개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밭바다에서 1.5에서 2m를 일겠고 서해북 밭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9도에서 18도, 신의주는 9도에서 20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0도에서 16도, 함흥은 7도에서 14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5도에서 1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앤 모레이가 부릅니다.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함께 춤을 추었던 그 마법 같았던 시간이 떠올린다고 노래하는 Could I Have This Dance? 들어보시죠.
I'll always remember the song they were playing the first time we danced. We swayed to the music and held to each other. I fell in love with you. Could I have this dance for the rest of my life? Would you be my partner?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 후 처음 국빈을 맞습니다. 오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워싱턴에 도착하는데요. 주말에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옵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유럽 정상들의 잇단 미국행에 어떤 의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군 병력이 39년 만에 타이완에 상주할 예정이어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고요. 이어서 다음 달 미국 필리핀 합동군사훈련에 일본과 호주가 동참하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오늘 미국에 오는군요.
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오늘 워싱턴에 도착합니다. 아, 앞으로 사흘 동안 국빈 방문을 진행하는데요. 지난해 1월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빈을 맞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란 핵합의와 국제적인 무역 대치 상황 그리고 북한 문제를 비롯해서 중요한 의제들이 이번 양국 정상회담에 예정돼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국빈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이 국빈 방문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 한 나라의 정상이 외국을 방문할 때 네 가지 형식으로 나눕니다. 먼저 국빈 방문, 그리고 공식 방문, 실무 방문, 그리고 사적 방문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이 보통은 공식 방문으로 진행되고요. 이 국빈 방문은 여기에 여러 가지 의전과 행사를 더한 말하자면 최고의 손님 맞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앞서 많은 외국 정상들이 미국에 왔는데 그러니까 국빈 방문은 아니었던 거군요.
네. 지난해 미국에 온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또 문재인 한국 대통령, 또 최근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까지 이 앞서 왔던 정상들은 모두 공식 방문이나 실무 방문이었습니다.
네.
임기 첫 해에 이렇게 국빈 방문을 치르지 않은 미국 지도자는 지난 1926년 켈리 쿨리지 대통령 이후 거의 100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국빈 방문이 너무 잦았다고 지적하면서 이 비용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행정부 출범은 처음 진행되는 국빈 방문 어떤 일정으로 진행됩니까?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고요. 이 마크롱 대통령이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도 할 예정입니다. 오늘 두 정상은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마운트 버논에 있는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 농장에서 부부 동반 환영 만찬을 진행하고요. 내일은 이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 등 미국의 행정 입법 요인들과 주요 기업인들이 동참하는 국 빈 만찬을 진행합니다.
네. 자,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의제를 논의합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국제 무역 대치 상황이 첫 번째 의제로 꼽히고요. 그리고 이란 핵합의와 시리아 내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을 비롯한 중동 문제가 두 번째 의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북한 문제까지 중점 논의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자, 정상회담 첫 번째 의제, 국제 무역 대치 상황부터 짚어보죠.
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하루 앞둔 어제 미국의 폭스뉴스와 영어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중국산 수입품의 고율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고 이 유럽연합 EU도 철광관세로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한 대외 경제 정책을 만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모든 나라 사람들과 무역전쟁을 한다면 효과가 없다. 이 동맹과는 무역전쟁을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누구로 뜨리도록 이번 정상회담에서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유럽연합 EU에는 이 철강관세를 면제줬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한시적인 조치여서요. 다음 달 1일로 만료됩니다.
예.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은 건데요. 유럽연합 EU는 이 철강 관세 면제를 영구적으로 전환시켜달라고 요구하는 중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 철강 제품의 25% 또 알루미늄의 10%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는데요. EU를 포함한 일부 국가는 예외로 했지만 이게 계속되는 건 아니고요. 이 무역 안보 협정 논의 상황을 봐서 한시적으로만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는 양국 자유무역 협정 FTA 개정 협상 진전에 따라 그리고 이 철강 관세를 계속 면제할지 결정하게 되고요. 캐나다와는 이 북미 자유무역 협정 나프타 개정 협상 또 호주와는 안보 협정 논의 문제가 이 한시적 철강 관세 면제와 연계돼 있습니다.
네. 자, 미국 프랑스 정상회담 그럼 두 번째 의제는 중동 문제입니까?
네. 이 중동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란 핵 합의입니다.
예.
지난 2015년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경제 제재를 일부 풀어주기로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6개 나라들과 맺은 합의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합의가 허점이 많고 이란 쪽에 너무 많이 양보한 사상 최악의 합의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달 12일까지 개정 협상 안 되면 이란에 대한 제재 유예를 연장하지 않고 사실상 이 합의를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는데요. 실제로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지난 11일 이란에 이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네, 자, 프랑스는 핵 합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미국이 이란의 제재를 다시 단행하더라도 핵 합의를 파괴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외신들은 이 경우 합의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되는 것으로 보는데요. 이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연합, EU를 비롯한 또 UN 이렇게 국제사회들은 합의를 어떻게든 살려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어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나도 이란의 상황에 지금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더 좋은 선택지가 없는 한 이란 핵 합의를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 중동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게 또 있죠. 바로 이 시리아 내전 아니겠습니까?
예.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어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얼마 전 미국과 프랑스가 합동작전으로 시리아에 화학무기 관련 시설을 공습한 것을 거론하면서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시리아에서 조기 철군하는 의사를 접도록 설득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어서 테러리즘과 싸우는 일을 비롯해 미국과 프랑스는 매우 중요한 현안들의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북한 문제도 두 정상이 논의한다고요?
네.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오늘 금요일 열리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관 회담과 이어질 미북 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끼칠 사건이 이어지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프랑스와 유럽연합의 입장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이 마크롱 대통령에 이어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이번 주 미국에 온다고요?
네. 오는 금요일 27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워싱턴에 도착하는데요. 의제는 이 프랑스 대통령 국빈 방문과 비슷합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자유무역 체제와 이란 핵 합의 유지를 설득하고 한반도 상황 진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구촌 논의 듣고 계십니다. 미군이 타이완에 상주할 예정이라고요?
네, 이 타이완에서 미국 영사 업무 등을 진행하면서 사실상 대표부 역할을 하고 있는 타이완 미국협회 AIT 사무처의 새 청사가 오는 6월 타이베이 시내에 완공되는데요. 이 청사 경비 업무를 미 해병대 병력이 맡는다고 스티븐 영 전 AIT 사무처장이 어제 밝혔습니다. 영 전 처장은 타이완 자유시보호 기구를 통해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하고 미 해병대원 들보다 이 경비 업무에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현지 언론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네, 이 미군 병력이 39년 만에 다시 타이완에 상주하게 되는 것이라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은 지금 한국에 있는 연합사령부와 비슷한 조직에 이 미국 타이완 연합방위사령부를 타이완에 두고 상당 규모의 육해 공군 병력을 주둔시켰었는데요. 지난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전원 철수시켰습니다. 앞으로 AIT 새 청사 경비를 위해서 파견하는 미 해병대 병력은 10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 중국 정부가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가 반발을 할 것으로 보이는 그 이유는 뭡니까?
중국 정부가 내세운 이 하나의 중국 원칙 때문입니다. 타이완은 독립국가가 아니라 중국의 일부라서 이 독자적으로 다른 나라와 외교 군사 교류를 할 수 없다는 개념인데요. 미국 정부 관료들과 군 고위 지휘관들이 타이완을 방문해서 당국자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한 타이완 여행법이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됐을 때도 중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드는 어떠한 조치에도 반대한다면서 항의했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정부보다 타이완과의 교류에 더 적극적이라고요.
네, 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다각도로 타이완과 교류를 확대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타이완 여행법 발효에 앞서서도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가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해서 입장을 바꿨던 일이 있었고요. 또 미 국무부는 지난해 6월 타이완에 13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도 승인했습니다. 이어서 올 2월에는 미국과 타이완의 방위 산업체들끼리 교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네. 자, 타이완 미국 협회가 사실상 미국 대표부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조직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비자 발급을 비롯한 영사 업무를 포함해서 현지에서 이 미국의 이해에 관련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곳이 바로 이 타이완 미국협회입니다. 미 국무부 승인에 따라서 450명 이상의 관계자가 근무 중인데요. 미국과 타이완 사이에 지금 공식 외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웹사이트 등에는 비영리 민간기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현재 450명 이상의 근무자 중에서 군인은 없는 겁니까?
예, 지금도 몇 명 있기는 한데요. 군복을 입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예.
현지에서 미군 홍보 업무 등을 비공식적으로 맡고 있는데요. 이 새로 문을 여는 AIT 청사에는 이 홍보 시설인 해병대의 집을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미 해병대원 10여 명이 정식으로 경비를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스티븐 영 전 사무처장은 설명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과 필리핀 간 연례 합동훈련이 다음 달 전개되는군요.
네, 이 5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 동안 미국과 필리핀의 연례 합동군사훈련이 진행됩니다. 어깨를 나란히라는 뜻의 발리카탄이라고 부르는 양국 합동군사훈련은 지난 1991년 처음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30차례 이상 실시됐는데요. 올해로 34회째입니다.
네. 자, 올해 훈련에는 일본과 호주도 훈련에 참여한다고요?
네. 일본과 호주가 이 발리카탄 합동 군사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이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서 필리핀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의 두 우방국 호주와 일본이 7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훈련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도 재난재해 대응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참관국으로 동참하는데요. 이번 합동훈련은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자, 주요 훈련은 어떤 것들입니까?
예, 대테러 작전과 공동방어훈련, 또 인도적 지원, 재난대응훈련, 공공보건과 안전훈련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미국 대사관은 현재 미국과 필리핀, 호주, 일본 병력이 이미 마닐라 북부 4개 지역에서 학교 등 공공시설 건축과 수리를 시작했고요. 농촌 빈곤 지역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필리핀 군 대변인은 이 4개국 군인들이 실탄 사격 훈련과 함께 정보 공조 훈련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난해에는 훈련 규모를 대폭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미국과 필리핀의 군사 동맹을 경시해서 지난해에는 참가 병력이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었고요. 또 실탄 사격 없이 테러와 재난 대응 훈련으로 국한됐었습니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2016년 6월 취임한 이래 이 초법적인 마약 단속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이 필리핀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면서 관계가 어려워졌고요. 이후에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이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과 거리를 두면서 이 중국 또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모색해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올해는 훈련에 다른 나라들까지 참여하게 하고요. 좀 지난해 훈련과는 좀 대조적인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서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영향력 확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중국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남중국해에서 랴오닝 항공모함을 동원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무력 시위를 냈습니다. 특히 12일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군복 차림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 열병식을 사열해서 주변국들의 긴장을 자아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마이크 폼페오 국무부 장관 인준안이 상원 외교위원회 투표에 붙여지지만 통과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올해 중간선거에서 유타주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의 중간선거 직행이 좌절됐습니다. 이어서 미국 남부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나 4명이 숨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가 오늘 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는데요. 자, 이례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많은 미국 언론이 전하는 내용인데요. 이 폼페오 지명자 인준안이 이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할지 불확실해졌다는 겁니다.
예, 자, 현재 상원 외교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네, 공화당이 11명, 민주당이 10명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전원이 반대하고 공화당에서 반대표가 한 표만 나오면 인준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폼페오 지명자는 국무장관 자리에 오르지 못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외교위원회에서 부결돼도요, 이 상원 다수당인 이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대표가 인준안을 상원 전체 회의에 넘겨서 통과시키면 되는데요. 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지명자가 이 전체 회의에서 인준받는 경우는 그렇게 매우 드문 경우라고 하는군요.
예. 자, 외교위원회 안에서 이 폼페오 지명자를 둘러싼 상황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네, 공화당 소속 랜드폴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게 돼가지고 인질감치 선언한 데다가 이 민주당 의원들도 속속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데요.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이 폼페오 지명자의 강경 보수 성향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네. 자, 폼페오 지명자가 연방 하원 의원 출신인데 이때부터 매우 보수적인 언행으로 눈길을 끌었죠.
그렇습니다. 하원 의원 시절 이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맺은 이란 핵 합의에 반대하고 이 성소수자를 위한 권리 강화를 지지하지 않는 등 이 폼페오 지명자는 보수 강경파로 분류됩니다. 이 외교위원회 소속 크리스 쿤 민주당 상원의원은 폼페오 지명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성향을 제어하기보다는 이걸 부추길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민주당 팀 케인 상원의원은 폼페오 지명자의 반외교적 성향을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랜드폴 공화당 의원은 왜 반대하는 겁니까?
네, 폼페오 지명자가 이라크 전쟁하고 물고문 같은 이 특별한 신문기법을 지지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자, 폼페오 지명자가 트럼프 대통령 특사로 북한의 비밀리에 방문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또 화제가 됐었는데 자, 이런 것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죠. 이 밥 코커 공화당 의원은 이 폼페오 지명자가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서 이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정파적으로 반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아, 코커 의원은 기자들에게 외교위원회가 오늘 저녁에 투표를 진행할 예정인데 통과 가능성이 밝지는 않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외교위원회가 인준안을 부결시켜도 상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 폼페오 지명자가 국무장관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상원 전체 회의에서는 인준안이 어떻게 통과가 될까요?
네,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되겠지만요. 통과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예.
현재 상원 의석이 공화당 51석, 민주당 47석, 또 민주당 성향을 보이는 무소속 2석입니다. 만약에 랜드폴 공화당 의원이 전체 투표에서도 반대표를 던지면 50대 50으로 동수가 되죠.
예.
하지만은 이 공화당 소속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통과가 될 텐데요. 이런 데다가 현재 하이디 하이캠프 민주당 의원이 찬성한다고 했고요. 그렇다면 병치료 중인 존 맥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해도 인준안이 결국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펌페이오 지명자가 빨리 인준되는 게 절실하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지금 미국 정상회담이 현안 중에 현안인데 이 중앙정보국 CIA 국장인 펌페이오 지명자가 이걸 진두지휘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예.
이런 상황에서 이 펌페이오 지명자 인준이 부결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 정상회담이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폼페이오 지명자에 대한 상원 본회의 전체 투표는 이번 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유타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암초에 부닥쳤다는 소식이군요.
네, 21일에 유타주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렸는데요. 이 전당대회에서 11월 중간선거의 날 공화당 후보를 가리는 투표가 진행됐는데 롬니 전 주지사가 2등을 했습니다.
예, 그럼 롬니 전 주지사의 출마가 좌절된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1등을 한 후보인 마이크 케네디 후보와 오는 6월에 치러지는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예비선거에서 다시 맞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투표를 하고 다시 예비선거를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유타주 공화당의 독특한 규정입니다.
예.
원래 21일 이 전당대회에서 60% 이상을 투표를 하면은 예비선거 없이 바로 공화당 후보로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60% 이상을 득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요. 결국에는 한 51%가량을 얻은 케네디 후보하고 약 49%를 득표한 롬니 전 주지사가 예비선거에 올라갔습니다.
예, 이 롬니 전 주지사는 누구나 인정하는 유력한 상원의원 후보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도 이 공화당 전당대회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좀 다소 의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공화당 후보 경선은 물론이고요. 이 중간선거 본선거에서도 이 롬니 전 주지사가 나가면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한데 이런
예.
전망을 무색하게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 롬니 전 주지사는 워싱턴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 않나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이 유타주가 지역구로 이제 장차 은퇴하는 오린 해치 공화당 상원의원도 이 롬니 전 주지사를 지지한다고 일찌감치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도 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의외의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미국 언론들 분석을 보면요. 유타주 공화당 규정에 따르면 이 중간 선거에 직행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전당대회 경선에 나가거나 아니면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 서명을 받아오면 됩니다. 근데 롬니 진영이 이 두 가지를 다 선택했는데요. 이 가운데서 특히 유권자 서명을 받으려 한 것이 지역 공화당원들의 반감을 샀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이게 왜 반감을 샀을까요?
네, 유권자 서명으로 후보가 되면은 이 자신들의 투표권이 물타기, 그러니까 즉 희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또 지난 미국 대선에서 롬니 전 주지사가 이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웠는데 이것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자, 롬니 전 주지사가 지난 대선 기간 이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를 강하게 비난했었죠.
그렇습니다. 롬니 전 주지사 당시의 트럼프 후보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몰아붙여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예. 자, 롬니 전 주지사와 6월 예비선거에서 겨룰 케네디 후보는 어떤 사람인가요?
네, 유타주 의원을 지낸 사람인데요. 강경 우파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케네디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진정한 유타인은 자신뿐이라면서 롬니 후보가 워싱턴의 중앙정치권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케네디 후보가 또 이 자신을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다윗에 비유하면서 이 롬니 후보는 다윗과의 싸움에서 진 거인 골리앗으로 표현하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런데 롬니 전 주지사, 이 매사추세츠 주지사 출신이잖아요. 이 유타주에 연고가 있습니까?
연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기독교 일파인 몰몬교 신자인데요. 이 몰몬교 본산이 바로 유타주죠.
예.
또 이 롬니 전 주지사의 선조들이 19세기에 이 선도적으로 유타 지역에 정착한 모르몬교 신도들이었습니다. 참고로 롬니 전 주지사는 5년 전에 사는 곳을 유타주로 옮겼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 미국 남부 테네시주에서 총격 사건으로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소식 마지막으로 살펴보죠.
네, 어제 새벽 3시경에 테네시 주도죠. 내슈빌 교회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이 총격 사건이 났는데 식당 종업원하고 손님 등 4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목격자들 증언에 따르면 이 맨 몸에 이 녹색 재킷만 걸친 한 남성이 이 트럭에서 나와서 이 주차장에 있던 두 명에게 공격용 소총을 쐈고요. 식당에 들어와서 또 총을 난사했다고 합니다.
네, 자, 용의자의 신원은 밝혀졌습니까?
네, 경찰은 용의자가 탄 차량 번호를 추적해서 용의자가 29살인 백인 남성 트래비스 라인킹 씨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수색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경찰은 용의자가 총기를 지니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용의자가 범행 당시에 총기를 4개나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2개만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날 희생자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 손님 가운데 한 사람이 기지를 발휘해서 이 총격을 멈추게 했답니다.
예.
이 용의자가 잠시 총을 들여다보는 사이에 용의자를 덮쳐서 총을 뺏은 다음에 이걸 멀리 던져버렸는데요. 그러자 용의자가 달아났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29살인 남성 제임스 쇼 씨로 밝혀졌는데 인터넷에서 지금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는데요. 쇼 씨는 살아남기 위해서 한 일이었다면서 겸손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용의자가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범행 동기는 아직 모르고요. 경찰은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한 게 아닌 무작위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용의자가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이 라인킹 씨는 유명 가수인 테일러 스위프트 씨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지난해 7월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면서 이 백악관 금지 접근 금지 지역에 들어갔다가 체포된 일도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경찰에 체포된 일이 있는데도 용의자가 계속 무기를 가질 수가 있었네요.
원래는 무기를 가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예.
지난해 이 백악관 사건 이후에 연방수사국이 라인킹 씨가 가진 총기를 압수했는데요. 하지만 라인킹 씨의 아버지에게 총기를 넘겼고 아버지가 다시 아들에게 이걸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라인킹 씨가 지난해 백악관에 들어갔을 때는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저 용의자가 아직 잡히질 않았는데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역 학교들이 수업을 진행하긴 하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외부인이나 방문객은 전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자, 내슈빌에서는 지난해에도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이었죠. 이 내슈빌에 있는 한 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나서 한 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7개월 만에 이번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러자 이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소속인 데이비드 브라일리 내슈빌 시장은 어제 무고한 시민들이 총격에 희생됐다면서 포괄적인 총기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위켄드가 부릅니다. 당신은 완벽하고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하다고 노래하는 Earned It 들어보시죠.
'Cause girl, you're perfect. You're always worth. don't pay no mind, but we live in our lies. Hey, hey, you're my favorite kind of night.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장량입니다. 미 동남부 플로리다주에 있는 마이애미시는 아름다운 해변과 온화한 날씨,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넘치는 세계적인 휴양지입니다. 그런데 최근은 특별한 목적을 갖고 마이애미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데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와 같은 동유럽 국가 여성들이 출산을 위해 마이애미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출산을 위해 마이애미를 찾는 러시아 임산부들.
마이애미 바닷가의 한 공원. 따뜻한 햇살 아래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갓난아기를 데리고 공원을 찾은 크시냐 포포바 씨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틀을 꼬박 걸려 이곳 마이애미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포포바 씨 부부가 마이애미를 찾은 이유는 바로 딸 카이시야를 출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Я всегда хотела рожать в Америке. Всегда для меня это было.
저는 늘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임신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남편과 출산하기 좋은 미국 도시들을 검색하기 시작했고 최종적으로 선택한 곳이 바로 마이애미입니다. 저뿐 아니라 제 친구들 중에도 마이애미에서 출산한 친구들이 무척 많아요. 날씨도 좋고 의료 수준도 높은 데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미국 시민권도 갖게 되니까요.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기에겐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이 주어지는데요.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미국을 찾는 것도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러시아인들의 마이애미 출산을 돕는 여행사 해피베이비의 나일리아 발리바 대표는 러시아 부모들의 미국 입국 서류 작성과 병원과 산부인과 의사를 찾는 일, 아파트를 임대하는 일 등을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미국의 의료 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하죠. 거기다 마이애미는 날씨도 정말 좋고 산모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러시아 여성들이 마이애미를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서 출산 여행을 온 여성들도 발리바 씨의 말에 동의합니다. 마이애미까지 보통 먼 거리가 아니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출산을 해보면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든다고 하네요.
러시아에서는 임신을 무슨 질병처럼 생각해요. 임신 기간 내내 의사를 찾아가야 하고 검사라는 검사는 다 받아야 하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훨씬 간단하더라고요. 초음파 검사를 해서 태아의 심장이 잘 뛰고 있다는 것만 확인하면 한참 후에 있을 다음 검사 때까지 병원에 갈 필요도 없었어요.
또 어떤 산모는 응급 상황이 발생해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의료진이 능숙하게 대처하는 모습에 정말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인 램베르토 산토스 박사는 쿠바에서 온 이민자로 마이애미에서 23년간 아이를 받았다는데요. 요즘은 환자의 절반이 동유럽에서 온 산모들이라고 했습니다.
I know that the patient from Russia and from Ukraine has best tolerance for the pain.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온 산모들은 통증을 정말 잘 참습니다. 출산 과정에서 무통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산모는 그런 약물에 의지하지 않고요. 자연분만을 하고 있어요.
출산을 한 산모들은 관광 비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입국한 지 3개월이 지나면 러시아로 돌아가야 합니다. 러시아 산모들은 보통 출산 한 달 전에 미국에 입국해 출산을 하고 3개월을 채운 후 돌아간다고 하네요.
미국인들이 러시아 산모의 의료비를 내는 일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때 러시아로 돌아가는 비행기 표와 은행 계좌만 증명서류로 내면 돼요.
이렇게 짧은 출산 여행에 드는 비용은 약 2만 달러라는데요. 하지만 마이애미를 찾는 러시아와 동유럽 산모들의 발걸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청년 농부를 키우는 농사학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와 가까운 버지니아주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시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조용했던 교외 지역까지 개발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버지니아주의 한 포도주 농장 주인이 농촌 지역을 지키고자 미래의 농부를 키우는 학교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뉴액 학교인데요. 뉴액의 액, AG는 농업을 뜻하는 영어 단어 agriculture의 준말이자 세대를 뜻하기도 한다는데요. 다음 세대에 농사를 가르친다는 특별한 학교를 찾아가 보죠.
So we got asparagus that we're growing. Golden raspberries, black currants, red currants.
더그 파비올리 씨가 젊은이들 앞에서 채소 기르는 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We want the roots from the plant down here.
농사는 힘든 일이지만 농사의 재미를 알게 되고 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한다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라는 파비올리 씨. 그래서 농사 학교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We're looking to find those that may want to be farmers in the future.
우린 농부가 되고자 하는 청년들을 찾고 있습니다. 농업을 일으킬 지도자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농업을 가르칠 주인공들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어요.
Okay, so you got these new shoots.
실습 위주의 학습을 하는 이 학교는 학비도 무료인데요. 농사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I love stuff like herbs.
호비나 산딸기 같은 과일을 재배하는 법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It's fun. I enjoy learning that stuff. I love being outside.
농사를 배우는 것이 무척 재밌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야외에서 활동하는 게 좋아요. 농사학교에 오기 전에 도시의 한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일했는데 그땐 줄곧 실내에서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으니 참 좋습니다.
농사를 배우기 위해 이렇게 농장에서 실습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선 정규 과정을 수료해야 하는데요. 위생시설관리, 원예학, 접객, 지도력, 사업가 정신 이렇게 다섯 개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고 합니다. 또한 농사에 필요한 농기계 작동법과 수리법 역시 필수 과정이고요. 미국인들이 많이 마시는 포도주를 만드는 양조 과정도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양조사 메간 타티프 씨는 농사학교에서 포도주 제조 과정과 지도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My favorite part about being a mentor is I always give the student a chance to teach someone else.
저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볼 기회를 꼭 줍니다. 농사에 있어서도 지도력을 갖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일을 할 때나 농장 직원들을 거느릴 때도 그렇지만 인생을 살면서 지도력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되죠.
메간 씨의 학생들 역시 농부가 되는 데 필요한 것은 단순한 농사 기술 그 이상임을 인정합니다.
Hopefully I'll get there and I'll be running my own farm one day.
저는 언젠가 제 농장을 운영하고 싶어요. 많은 직원을 고용해서 지도력을 발휘해보고 싶습니다.
파비올리 씨는 지역의 미래를 위해 이렇게 꿈을 가진 젊은 농부들을 많이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농장이 속해 있는 지역은 미국에서도 가장 부유한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목표는요, 이 지역의 녹지 공간을 더 이상 잃지 않는 거예요. 만약 농업지대가 확대된다면 이 목표를 이룰 수 있겠죠?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농부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미래를 위해 파비올리 씨는 실력 있는 청년 농부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인기 있는 곡 중에 Shake It Off라는 팝송이 있는데요. 노래 가사 중에 Haters gonna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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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I'm just gonna sh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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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ke. I shake it off. 가 있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Shake off. Shake off. Shake off. Shake off. 앞 노래 가사는 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다 털어내버릴 거야. 는 뜻인데요. 이 표현은 털어내다, 떨쳐내다는 뜻입니다. 털어내는 대상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숨기고 있는 감정들 또는 안 좋은 기분 등 여러 가지를 털어낼 수 있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Don't let his comment get to you. Just shake it off. 그 사람이 한 말 생각하지 마. 그냥 털어버려. Shake off all your blues because spring is coming. 봄이 오고 있으니 우울함 다 떨쳐버려. I really like him and can't shake it off.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냥 떨쳐낼 수가 없어.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Don't let his comment get to you. Just shake it off. Shake off all your blues because spring is coming. I really like him and can't shake it off. 오늘은 shake off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뷰의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뷰의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616년 4월 23일 오늘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서거했습니다. 평생을 극작가로 산 셰익스피어는 자신이 직접 극단을 운영하기도 했고 연극 배우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평생 동안 총 37편의 희곡과 여러 권의 시집을 남겼는데 그중 로미오와 줄리엣, 말괄량의 길들이기, 한여름밤의 꿈, 햄릿, 리어왕 등은 그의 대표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셰익스피어의 햄릿,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으로 불리며 셰익스피어 문학의 절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영국인들은 이러한 셰익스피어를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는 말로 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남긴 주옥같은 작품들은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극, 영화 등으로 만들어지며 전세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998년 4월 23일 오늘
James Earl Ray, confessed assassin of Martin Luther King Jr., dies at a Nashville hospital at age 70.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의 암살범인 제임스 얼레이가 복역 중 사망했습니다. 제임스 얼레이는 30년 전인 1968년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암살해 체포됐습니다. 이후 멤피스 법원은 이듬해인 1969년 레이에 대해 종신형인 99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레이는 곧 자신의 자백을 번복하고 자신은 킹 목사를 암살하지 않았으며 커다란 음모의 희생자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레이는 주유소와 상점을 터는 좀도둑으로 1967년 4월 미주리 주립교도소를 탈옥했습니다. 탈옥범 레이는 이후 킹 목사를 쏜 뒤 멤피스시를 빠져나와 위조 여권을 가지고 영국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레이는 킹 목사 암살 2개월 뒤 런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제임스 얼 레이 단독으로 킹 목사 암살 계획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배후에 더 큰 세력이 있다는 등 음모론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킹 목사 가족과 민권 운동가들도 음모론을 제기하며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1998년 오늘 레이가 복역 중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미국 구석구석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다채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We visit Indian, a Mexican bakery, Nigerian.
When I first got here, they all welcomed me like that.
There's approximately 150 immigrants and refugees.
No, it's here. I can have it.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는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